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북한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도 윤국환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취임한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민주주의와 통합 그리고 동맹 복원을 강조했는데요. 여기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사 잠깐 들어보시죠.
On this January day, my whole soul is in this, bringing America together, uniting our people.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날 자신의 모든 영혼은 미국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과 나라를 통합하는 것에 있다며 모든 미국인이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취임해서 본격적인 국정 운영을 시작했는데요. 미국 정치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먼저 좀 윤 기자가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미국의 전통적인 대내외 정책으로의 복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보통 요약해서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4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야말로 정치 문외 안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하면서 내걸었던 큰 명제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후보로서 워싱턴의 고인물을 제거하겠다. Drain the swamp 이렇게 그 내걸고서 출마해서 그야말로 예상 밖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에 대내외 정책에서 기존과는 크게 다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첨예해지는 그리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는 그런 현상을 빚었습니다. 이 국내적으로는요. 인종 문제가 끊이지 않았고요. 이민 정책, 세금 문제, 그리고 이념 대립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세력 간의 다툼뿐만 아니라 인종 간 대립도 굉장히 심했고요. 계층 간의 말하자면 갈등도 심화됐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들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핵심 키워드로 자신의 영혼이 여기에 있다라고 할 정도로 강조한 그런 배경이라고 생각되고요. 대외적으로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전통적인 동맹국들하고의 관계가 균열됐습니다. 이 대내 정책들뿐만 아니라 대외 정책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층을 분명하게 겨냥한 그런 것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임기 중에 일정 정도 확고한 지지를 유지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바이든의 민주당과 심지어 공화당 기득권층 일각으로부터도 적잖은 반발에 직면했었죠. 이것이 바로 두 차례나 그 재임 중에 탄핵을 당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첫 번째 사례가 된 그런 배경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요. 말씀하신 그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할까요? 국내적으로는 포용과 통합을 강조하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동맹과의 공조 그리고 전통적인 대외 관계로의 복귀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의 키워드를 통해서 통합과 민주주의 그리고 공조 다른 나라들과의 이것이 취임사의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21분에 걸친 취임식 연설에서 이 통합, 유니티 이 단어를 10번 넘게 사용했는데요. 지금 뭐 지적이 됐지만 그만큼 이 사회 통합이 절실한 현실이다라는 문제이겠죠.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이제 통합이었는데요. 영어로 이제 통합은 유니티, 유나이팅 이런 것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취임사를 보면은 이 단어가 거의 10번 이상 나옵니다. 아, 이것은 그만큼 그 미국이 이제 그 분열, 양극화돼 있다 이런 얘기기로 한데요. 단적인 예로 이날 그 취임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참석을 안 했는데요. 이것은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제 바이든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한다. 대선 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 이런 이제 얘기로 볼 수가 있는데 원래 그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이제 모든 그동안에 감춰져 있던 사회 갈등을 이제 드러내놓고 다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정당 지도자들이 다 토론을 해서 이것은 이제 투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승패를 가리고 거기에 진 사람이 승복을 하고 사회 국가가 이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간다 이런 하나의 그 통합의 그 장이 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번 선거는 거꾸로 됐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회를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승복을 안 했기 때문에 거꾸로 미국 사회가 분열되는 그런 결과를 낳았고요. 더군다나 문제는 이제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 개인만이 승복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그 선거에서 얻은 표가 그 7,400만 표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뭐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의 어느 정도가 이것에 승복을 안 한다 그러면은 미국 사회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지금 분열돼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제 이것이 정치적으로만 분열된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인종적 경제적으로도 이것이 이제 양극화 분열이 돼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번에 그 백인 유권자 한 60% 이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고요. 비백인 그러니까 흑인, 히스패닉, 아시안계 이런 사람들 한 70%가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종 간 갈등이 상당히 지금 첨예화된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 수십 년간 이제 그 경제적인 양극화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지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그 취임사에서도 이렇게 그 통합을 굉장히 강조한 것은 그만큼 미국 사회가 분열이 돼 있고 앞으로 이것을 내내 국정과제로 해서 이것을 그 회복하고 치유하겠다 이런 것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그럴 때입니다.
네. 이 동맹관계 회복 이 점도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된 부분인데 이 한반도의 경우도 이 동맹관계가 굉장히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동맹관계 회복이라는 말이 왜 나왔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동맹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강조가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나온 것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다시 말하면 미국 제일주의였죠. 그러면서 미국의 국가 이익을 대외 정책에서 최우선순위로 삼으면서 이 동맹들의 입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배려하지 않는 그런 정책으로 일관했다는 지적이 많죠. 그것이 이제 핵심적인 것이 그 방위비 분담금 한반도의 경우뿐만 아니라 유럽의 동맹국 간의 관계에서도 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그 사실과도 다르게 이런 동맹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펴면서 엄청난 액수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했습니다. 예, 바로 이런 점 때문에 한국과도 지난해 연말에 타결됐어야 될 그 분담금 협상이 지금 아직까지도 1년 넘게죠. 그러니까 지지난해니까요. 그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이 문제를 우선 과제로 대외 관계에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독일만 하더라도 이 방위비 분담금 이 증액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비판하면서 실제로 이 독일 주둔 미군 병력 일부를 철수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동맹에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는데요. 미국의 이익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국제기구에서 임의로 탈퇴를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그렇고요. 또 이란과의 핵협정이 그렇죠. 대표적으로.
네.
파리 기후변화 협약에서도 탈퇴를 했고요. UN 인권이사회 그리고 유네스코에서도 탈퇴했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집권하자마자 집무 첫날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파리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을 확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나머지 다른 여러 가지 대외 관계에 있어서의 트럼프 대통령 4년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정책이나 움직임들이 그야말로 줄줄이 폐기되거나 거부되는 상황이 빚어질 것으로 미국의 언론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네 개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네 개가 어떤 것들인지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위기가 이제 네 개로 상당히 많은데요. 하나씩 꼽아보면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경기 침체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기후 변화,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인종 불평등 이 문제입니다. 첫째로 이제 코로나 사태부터 하나 꼽아보면요. 미국에서 벌써 지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지금 40만 명이 넘는데요. 상당히 많은 숫자죠. 9.11 때나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런 그 전쟁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코로나로 사망한 것이고요. 또 이로 인한 경제 침체, 사회 불안, 실업률 급등 이런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2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그 해결할 수 있는 백신이 나왔지만 그 보급이나 접종이 지금 상당히 좀 그 기대보다 지금 못 미쳐서 아직까지도 이것이 해결이 안 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 그 취임 전에도 그렇고 취임 직후에도 바로 그 코로나 또 경기 침체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이 네 가지 위기를 복합적으로 이제 그 작용했는데 이것을 해결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요. 제일 눈에 띄는 것은 경제는 이제 그 벌써 발표를 했습니다. 취임 직전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주로 그 1조 9천억 달러의 경제 부양안을 마련해서 미국민들한테는 1인당 그 1,400달러씩 그 현금을 주고 실업 혜택도 좀 늘리고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주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푸드 스탬프 그러니까 식량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고 기후 변화도 여기 이제 복귀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민주국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회가 여기에 협력을 해야 됩니다. 예. 1조 9천억 달러를 부양안을 마련하려면 의회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인종 불평등 이런 문제도 해결하려면 의회의 협조뿐만 아니라 미국민들이 전부 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협조와 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국 사회가 상당히 지금 분열돼 있고 갈등을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갈등, 분열 이런 것을 극복을 하고 이 같은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미국 경제가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이 무난히 살려낼 수 있을지 참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코로나로부터의 회복과 경제 성장을 다시 이뤄내는 것 이것은 둘이 하나 결합돼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가 지금 이처럼 상당히 어려워진 것은 코로나 사태 때문이었고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실 지난해 이 마이너스 성장을 면한 나라는 중국 정부가 유일했습니다. 중국 정부의 발표로 그런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요. 이런 상황이 또 언제 다시 회복세로 돌아설지도 사실상 불투명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여전히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바이든 대통령만 하더라도 이 미국을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바로 지난 주말에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말하자면 이제 인적 교류, 관광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락다운이라고 하죠. 폐쇄가 상당히 많이 보편화되면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관된 세계 경제 흐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만 나아지고 다른 나라는 좋아진다거나 아니면 나빠진다거나 또는 거꾸로의 상황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없고요.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바로 이런 경제 회복의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여느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과 긴밀히 맞닿아 있는 그런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나이가 78세 최고령입니다. 미국 역사상. 이 과연 대통령직을 뭐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까? 이 건강상의 문제를 사람들도 또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 기자가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에서 이제 최고령 대통령입니다. 올해 나이가 78살인데요. 지금까지는 레이건 대통령이 최고령이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아시겠지만 1989년 임기를 마쳤을 당시가 77살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나이가 많은 거죠. 그래서 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해 미국 대통령 유세가 1년 내내 벌어졌었는데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상당히 이 문제를 갖고 공격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 그리고 네.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돼버렸는데요. 이번에 바이든 측이 공개한 건강검진 기록이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2003년에 보니까 담낭 수술을 한 번 한 게 있고요. 체중 이런 것이 상당히 건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예. 나이가 많은 긴 하지만 운동도 지금 보면은 일주일에 5번 이상 한다. 뭐 이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건강상에는 지금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금 상당한 지금 위기 국면에 있고 미국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렇게 한가하게 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상당히 경무에 시달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예.
4년 동안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경무를 이겨내고 또 정치적 경제적 과제를 해결하고 이럴 수 있을까 이것도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자, 요즘은 100세 이상 사는 것이 그렇게 크게 특이한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는 그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78세 고령이기는 하지만 그런 대로 또 무난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또 하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 기자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 최고령으로 당선돼서 이제 직무를 시작한다는 것의 문제는 이것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정말 엄청난 경무 그리고 지금 앞서서 네 가지 큰 말하자면 국정 과제 이것이 이제 보통의 노력과 이 시간을 요하는 것이 아닌데 이 고령의 나이에 감당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 현재 건강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고령으로 대통령 되면서 관심사는 사실상 4년 후에 재선에 나설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 얘기는 이제 일찌감치 바이든 대통령이 어쩌면은 레임덕이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재선을 나서는 게 사실상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차기 경쟁이 그만큼 심해지고 상당히 말하자면 국정운영이 이제 정치적으로 많이 흐르게 됩니다. 또 차기를 위한 물밑 다툼도 더 강해질 것이고요.
예.
이렇기 때문에 국정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전과는 다른 조기 무슨 레임덕이라고 할까요? 또는 정치화라고 할까요? 이런 상황들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네. 자, 이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은 대통령 되는 문제에서부터 지금까지 여러 가지 처음이라는 기록을 참 많이 세웠습니다. 이제 취임식에 참석을 안 한 것도 이제 그중 하나인데 이것이 뭐 다른 거하고 달리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그 현상인데 윤 기자 계속해서 이걸 좀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보면 어떨까요?
예, 사실 참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치 관측통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후임자의 취임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1869년에 미국의 17대 존슨 대통령이 이제 사례가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15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미국이 이번 선거를 겪으면서 얼마나 말하자면 이제 분열됐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에 그 의사당 폭도들 난입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지금 그것 때문에 탄핵에도 직면해 있기도 하지만
예.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말하자면 임기를 마친 상황입니다. 30%대로 떨어졌고요. 만약에 예. 의회에서 탄핵안이 가결이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내비쳤던 4년 후에 어떤 형태로든 돌아오겠다. 그것이 대선 재출마가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공직으로의 복귀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 이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그 1월 20일 날 그 바이든 대통령 그 취임식에 참석을 안 하고 별도로 그 워싱턴 그 인근에 있는 그 공군 기지에서 스스로 만든 그 환송 행사를 하고서 이제 플로리다 마라라고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이제 개인 민간인 신문이 이제 버렸는데요.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그 19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그 환송 행사에서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예.
또 하나는 그 측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당을 만들 그런 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당의 그 이름까지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를 했는데요.
예.
패트리오틱 파티 즉 애국당입니다. 그래서
예.
앞서 그 이제 연설도 그런 얘기 됐고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1월 16일 의회 난임 사태 때
네.
공화당이 그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비판을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다시 출마하더라도 공화당 후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당을 만들어서 4년 뒤에 다시 나오겠다 이런 의사를 아마 이제 그 측근들하고 논의를 한 것 같은데요. 4년 뒤에 그 2024년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신당을 만들지 또 공화당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렇게 되면 또 공화당은 두 개로 쪼개질지 이게 앞으로 좀 4년 뒤지만 앞으로 좀 시간이 남았습니다만은 상당히 관심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미국 언론에 트럼프는 가도 트럼프 이즘은 남는다. 그러니까 이즘이라는 게 이제 사상 주의 이런 것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그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 주장과 정책 이런 것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에서 물러났어도 그대로 남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영향력 때문인 건데요.
네네.
앞서서 최 기자가 얘기했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는 했지만 7,400만 표라고 하는 사상 유례 없는 패자로서는 그런 표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그 지지층이 확고한 지지층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예.
그중에서 백인의 지지가 60% 아니었습니까?
예.
이 트럼피즘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독특한 언행 그리고 정책에 대한 대중적 인기 이거를 반영한 겁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그리고 무역과 관련한 보호주의 그리고 반세계화 그리고 미국 우선주의 크게는 이런 것들을 지지하고 또 이거를 지원하는 이런 말하자면 정치 세력들이 여전히 남아있겠죠.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예.
퇴임했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가도 트럼피즘은 남는다 이런 언론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지만 이것이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권 복귀를 보장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4년 동안 국정을 얼마나 잘 운영을 하고 또 지금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국민 통합을 이뤄내느냐, 또 코로나를 어떻게 그야말로 정상으로 돌려놓고 경제를 회복시키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트럼피즘이 다시 살아날 것인지 앞으로, 아니면 시간이 가면서 소멸할 것인지, 이것이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의 상원 인준 청문회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19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블링컨 지명자의 말을 잠깐 들어보시죠.
We intend to review the entire approach and policy toward North Korea because this is a hard problem that has plagued administration after administration and it's a problem that is not not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북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자 더 악화된 문제다. 대북 접근법과 정책을 재검토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링컨 지명자가 더 악화된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블링컨 지명자의 북한 문제에 대한 인식은 사실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나 마이크 폼페어 국무장관이 언급했던 것과는 사실 결이 좀 다릅니다. 블링컨 지명자는 악화된 문제라고 하는 그 얘기로 그 핵과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북한이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북한이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 그 미북 정상회담으로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트면서 핵실험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유예했고 예.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핵 개발을 계속하는 것은 이제 협상으로 어떤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현실은 그 타협을 이루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성능 면에서도 자꾸 개선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 문제가 오히려 점점 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더 악화된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블링컨 지명자가 북한 문제를 한국과 일본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도 뭐 물론 이 삼국 동맹에 관한 얘기는 뭐 수도 없이 나온 말인데 뭐 특별히 뭐가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여기서 이런 언급을 한 것은?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이제 북한 문제를 이날 그 상원 청문회에서 이제 한국 일본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의 의미를 부여하면 이제 크게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얘기가 나온 대로 북한 문제가 그 상당히 그 복잡하고 지금 꼬였고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뭐 긴장이 좀 완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계속 핵과 그 미사일을 증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막 취임한 바이든 행정부로서도 이것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거나 어떤 실마리를 갖고 있는 그런 방안이 없다 이런 것으로 하나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관련국 간 이제 그 한국 일본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은 그 물론 과거에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뭐 한국 일본과 뭐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좀 더 그 대북 정책을 세우는데 한국 일본 동맹국과 좀 더 그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에도 영어로 하면 바텀업 관련국 동맹국들의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정책을 세우겠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물론 한국 일본하고 협의를 했지만 상당히 좀 독단적인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그 지난번 그 싱가포르 그 정상회담 같은 때도 한반도에서 미군 그 연합훈련 이런 것을 이제 중단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는데 당시 보도를 보면은 한국이나 심지어 미국에서도 국방당국하고도 얘기를 안 한 그런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예.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팀을 이뤄서 하겠다 이런 거고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첨벌하자면은 한국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그 한국 일본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거 한국 일본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별로 그 양측의 의견을 그 취합하려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태도였기 때문에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요. 지금처럼 한국 일본의 목소리를 듣겠다 그러고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 일본이 가령 한 목소리로 북한 문제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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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하자 이렇게 같은 방안 한 목소리를 낸다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도 이걸 귀담아 듣고 이제 이것을 그대로 따를 그럴 가능성이 많은 거고요. 반대로 그 좀 다른 지금 한국 일본처럼 그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두고 한국 일본이 다른 목소리를 내니까 이것은 좀 그 한쪽의 의견을 좀 경시하는 그럴 그 선택이 있기 때문에 한국 일본이 그 한마디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블링컨 지명자는 북한 핵 문제와는 별도로 인도주의적 지원과 의료 지원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느 정도까지 뭐 이게 얘기를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사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고요. 인준청문회 과정에서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이 북한이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경 봉쇄에 따른 것이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국제 인도주의 단체들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실제로 이미 전임 행정부가 지원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도 언급을 했고요. 폼페이오 장관도 지원에 대한 제안을 했지만 북한은 아무런 일절 여기에 대한 그 언급이 없었습니다. 반응도 없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인도주의 지원을 거론한다고 한다면 사실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예.
블링컨 지명자의 물론 인도주의 지원이 그 규모라든지 또는 그 전달 방식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어떻게 트럼프 행정부와 좀 다른 차원에서 이뤄진다고 할 때 북한의 반응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북한은 이미 지난번 최근에 그 당대회에서 인도주의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비본질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적대시 정책의 철회가 가장 우선적인 일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반응은 여전히 좀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무반응일 수도 있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남북관계에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언제 어디서든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서 문 대통령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뭐 언제 어디서든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고 그렇게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지속되다 보면 그렇게 더 신뢰가 쌓이게 되면 언젠가 김정은 위원장이 남쪽으로 방문하는 답방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문 대통령의 말 그러면 한마디로 만남의 형식이나 장소,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만나자 이렇게 지금 제의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실 공식적인 제의는 아니지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이고 이런데 비대면으로도 만날 수 있겠다 이런 것이고요.
예.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이미 세 차례 만나서 정상회담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이제 안면은 텄고 깊이 있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신년에 대북관계 발언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여전히 믿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 대통령으로서는 미북 간의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 사실상 장기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문제 이거를 다시 미북 대화를 추동해서 다시 논의를 하고 또 지금 남북관계도 상당히 냉랭해져 있는데 이것도 되살리는 것을 이제 임기 마지막 해죠 사실상 올해 내년에는 예. 대선이 한국에도 있기 때문에 올해 국정의 주요 핵심 과제로 달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문제를 외교 문제의 우선순위에 두도록 미국과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남북관계가 잘 이루어지도록 미국이 이해를 하고 협력을 하고 이렇게 될까요?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두고 봐야 될 그런 대목이긴 합니다만은 아마 문 대통령은 이번 그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 직후에 한국의 그 외교부 장관을 그 교체를 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그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교체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착 상태가 그 장기화되고 있는 미북 관계 이것을 좀 재결하고 또 바이든 행정부에서 지금 북한 문제의 그 우선순위가 좀 늦춰질 또 장기화될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우선순위를 높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도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한국 일본의 얘기를 들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국의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있고요. 한국이 한 목소리만 그 한국만 얘기라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일 한국 일본이 한 목소리로 북한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선순위는 당연히 지금보다는 상당히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식 소식 그리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 내용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이번 주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방송입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한참을 고민하다 골라든 예쁜 편지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고 꼼꼼한 풀칠로 우표까지 붙이고 나면 반가운 빨간 우체통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면 답장이 올 때까지 행복함으로 기다렸던 그때가 참 따뜻한 기억으로 떠오르네요. 여기는 그 시절 그 노래고요. 저는 심현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말마다 여러분과 함께 미국의 다양한 음악과 이야기들 나누는 시간, 그 시절 그 노래 심현지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 이 편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요즘처럼 전자편지로 빠르게 소통하는 것에 비하면 많이 느리고 손이 갔던 그때지만 편지를 붙이고 답장을 기다리며 설렜던 행복은 이 편지만이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추억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첫 곡으로는 우체부 아저씨 하루 종일 그 사람의 소식만 기다려요. 저에게 전해줄 소식이 없나요? 라고 노래하는 카펜터스의 Please Mr. Postman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락앤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의 본격적인 가수 데뷔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로 제작하게 된 첫 음반이 그의 화려한 가수 인생의 서막을 열어주게 됐다. 이런 얘기들 나눴었는데요. 엘비스가 이 첫 노래를 녹음하러 찾아간 곳에는 마리온 케이스거라는 여사가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리온은 엘비스의 노래 창법에 흥미를 느꼈고 또 당시 썬 레코드사 사장님이었던 샘 필립스에게 엘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샘 역시 엘비스의 노래를 듣자마자 반하게 됩니다. 엘비스의 이름과 뭐 주소 이런 것들을 메모해줬던 샘은 1년 뒤에 신인 가수를 찾던 중 엘비스를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엘비스에게 전화를 하게 되고 노래 한 곡 녹음해보지 않겠냐고 엘비스에게 제안을 하게 되죠. 이 소식을 들은 엘비스는 이 사장이 전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벌써 사장의 눈앞에 나타나 있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올 만큼 대단히 기뻐했었다고 해요. 이렇게 1954년 썬 레코드사에서는 엘비스의 음반 녹음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썬 레코드는 오늘날까지도 엘비스 프레슬리가 처음 음반을 녹음한 회사로 유명해져 있습니다. 엘비스가 처음 녹음했던 곡은 나는 당신의 길에 서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하는 I will never stand in your way 라는 곡, 그리고 헤어진 연인에게 당신 없이는 무엇이든 똑같지 않을 거야 라고 노래하는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이렇게 두 곡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한 곡 들어보고 얘기 이어갈게요. I could wonder the bright way we went through, but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Those familiar old places would just make me blue, 'cause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I've wasted my love on a careless romance, but I'd do it again if I had the chance. I could start my life over with somebody new, but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Well, I wasted my love on a careless romance, but I'd do it again if I had the chance. I could start my life over with somebody new. 엘비스가 썬 레코드와 인연을 맺고 처음 녹음하게 된 두 곡 중에서 한 곡, It Wouldn't Be The Same Without You 듣고 계신데요. 이 곡을 녹음했던 게 1954년이니까 19살의 엘비스의 목소리여서 그 풋풋함이 잘 묻어나는 그런 노래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 녹음을 하고 한 달 뒤에는 본격적인 공연과 또 판매를 위한 레코드 음반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때도 역시 두 곡의 음악을 녹음하게 되는데요. 켄터키의 푸른 달이라는 뜻의 Blue Moon of Kentucky 그리고 엄마 모든 게 다 괜찮아요 라는 제목의 That's Alright Mama 이 두 곡을 한 장의 앨범으로 만들어서 시판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당시 멤피스에 있었던 WHBQ 방송국 DJ였던 이 듀리 필립스는 엘비스의 이 앨범에 감탄하면서 자신의 프로그램에 엘비스의 음악을 소개하기 시작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 방송국에서 그의 음악을 자주 틀게 됐고요. 특히 사람들은 이 두 곡 중에서 That's Alright Mama의 큰 반응을 보였습니다. 라디오 전파를 타면서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이 앨범은 멤피스에서만 순식간에 7천 장이 팔려나갔어요. 이 엘비스를 이렇게 본격적인 가수로 대중에게 인식시켜준 바로 그 노래 That's Alright Mama 들어보시죠. ...했던 한 청년의 운명을 황제로 바꿔놓은 노래 That's Alright Mama 들으셨는데요. 처음 이 노래 제목을 듣고 엄마 모든 게 다 괜찮아요 뭐 이런 제목이라서 엄마를 위로하는 곡인가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의 가사에는 반전이 숨어 있더라고요. 어떤 가사냐면요. 엄마 아빠는 내게 말했죠. 내가 사귀는 그 여자애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난 괜찮아요. 엄마가 뭐라고 하든 나는 집을 떠날 거예요.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엄마. 라는 가사예요. 엄마가 전혀 괜찮을 것 같지 않은 그런 가사인데요. 이렇게 가사만 봐도 뭔가 반항적인 느낌이 들잖아요. 엘비스의 노래가 그 시대의 젊은이들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은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 미국은 과학과 기술에 많은 발전을 이루게 되고요. 그 영향으로 사람들은 점점 개인적인 취미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게 되고 특히 이런 영향으로 젊은이들은 기존 질서와 권위에 비판적이게 되면서 이런 흐름이 음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종래의 대중음악이나 이 로맨틱하고 달콤한 노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던 젊은이들은 강렬한 에너지를 폭발시키면서 이 불만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그런 음악에 목말라 있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등장한 엘비스야말로 그들의 욕구 불만을 이 락앤롤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제대로 표출해준 당대 최고의 우상이었던 거죠. 빌보드 차트 탑10에 올라있는 곡은 무려 25곡, 높은 음반 판매 기록을 수립한 많은 앨범들, 그리고 3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하면서 또 영화 주제 음악으로도 많은 히트곡을 배출했던 그 많은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1950년대에서 60년대 최고의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 그의 히트곡 대행진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절 그 노래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can't face something. Can't face something입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Can you believe it? Our two-week vacation is coming to an end tomorrow.
I know. I'm so sad. I can't face the thought of being back at work.
Same here. I don't want to go back to work. Ugh, I just can't face it. But we have to do what we have to do.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꿈 같은 휴가가 끝나간다는 것을 안 조디가 Can you believe it? 믿을 수 있겠어? Our two-week vacation is coming to an end tomorrow. 2주 동안의 휴가가 내일이면 끝난다는 걸 말이야 라고 말하며 속상해했습니다. 그러자 아드레스도 I know, 나도 알아. I'm so sad. 정말 아쉬워. I can't face the thought of being back at work. 휴가 끝나고 다시 일하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기분이 영 안 좋아 라고 하네요. 조디가 Same here. I don't want to go back to work. Oh, I just can't face it. 일하러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아주 힘들 것 같아. 라고 맞장구를 치면서 But we have to do what we have to do. 그래도 할 일은 해야지. 라고 하자 아드리스가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그래 맞아. 라고 하네요. 그럼 오늘의 영어 표현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again.
Can you believe it? Our two-week vacation is coming to an end tomorrow.
I know. I'm so sad. I can't face the thought of being back at work.
Same here. I don't want to go back to work. Ugh, I just can't face it. But we have to do what we have to do.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오늘의 표현은 can't face something. If you can't face something, you feel unable to do something because it seems difficult or impossible. 네, can't face something은 무엇인가가 너무 어렵거나 불가능해 보여서 해낼 수 없을 것 같을 때 쓰는 표현입니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겠죠?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루에 두 번 회의가 있는데 첫 번째 회의가 3시간이나 걸렸다면 다음 회의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I can't face the thought of attending another meeting. 다음 회의까지는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We'll keep today's phrase in mind, and now we'll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Can you believe it? Our two-week vacation is coming to an end tomorrow.
I know. I'm so sad. I can't face the thought of being back at work.
Same here. I don't want to go back to work. Ugh, I just can't face it. But we have to do what we have to do.
I couldn't agree with you more.
네, 오늘 배우신 영어 표현 can't face something, 감당하기 힘들다, 무엇무엇을 하고 싶지 않다. Can't face something. Keep on practicing.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만나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